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가 모두 5명이고 이들이 전원 북한 국적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오늘 김정남 피살 관련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17일 검거된 이정철 외에 이지현, 홍송학, 오종길, 이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정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를 떠났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브라힘 부청장은 용의자들이 모두 북한 국적이라면서 사건 배후에 북한의 역할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이들 외에 이지우 등 다른 북한 국적자 3명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용의자 5명과 연루자 3명 등 김정남 피살 사건에 관련된 북한 국적자는 8명에 이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 정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정부는 피살자가 여러 정황상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본다면서 용의자 5명이 모두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김정남 피살 사건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한 정치적 암살이라면 전 세계가 규탄해야 마땅할 중대한 테러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왕이 부장이 제53차 민회 안전보장회의 기간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오늘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과의 외교장관 회담 소식에서 왕 부장은 중한 수교 25주년으로 그동안 두 나라가 이뤄온 값진 성과를 소중히 여겨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노력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왕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한국 측에 재차 밝혔고 두 나라의 안전은 어느 한쪽의 안전을 해치는 기초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놨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조치에 부딪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욱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은 오늘 새로운 이민 국경 강화 행정명령 초안 논의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에는 더욱 강력한 이민자 통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요원을 수천 명 늘리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법원의 추방 재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 대상자 체포를 도울 각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충돌을 계속해온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내일부터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독일 민헨 안전보장회의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과 4개국 외무장관 협상을 마친 뒤에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휴전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중화기를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에 이 일대에서는 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주변 지역에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충돌이 격화되는 중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전해드리는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9시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했는데요. 우선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부는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확실시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관련국 정부가 발표한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이고요.
네, 며칠 전에 말한 이 대변인의 말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시간 사이에는 약간의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사 상황에 어떤 또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대변인 말처럼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으로 봐서 김정남 씨 살해가 어떤 과정이었는지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인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고 확실시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은 아직 말레이시아 정부가 확실한 그 확인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네.
말레이시아 정부도 김정남 씨가 살해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사건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김정남 씨는 이때 당시에 출국 수속을 밟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마카오로 떠나기 위해서 수속을 밟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김정남 씨는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자동으로 항공권을 발급하는 그 기계 앞에서 절차를 밟고 있었고요. 그때 여성 두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 명은 정면에서 입을 가로막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뒤에서 김정남 씨를 붙잡은 상태에서 정면에서 있었던 여성이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설도 있고
네.
천을 입에다 가져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스프레이로 뿌린 것이든 또 입에 가져간 것이든 그 내용물은 아주 치사량이 높은
네.
그런 독극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김정남 씨는 이 사건 직후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항 클리닉을 갔는데 이 상태가 클리닉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옮기던 도중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니라 외부인의 공격에 의한 살해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확인된 사안입니다.
네. 처음에 보도될 때는 뭐 독침으로 뭐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늘 자국은 없었다 이제 그런 것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스프레이 또는 뭐 독극물을 묻힌 이제 수건 같은 것으로 이제 얼굴을 감쌌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나라의 그 텔레비전 보도 이런 데를 보면 현장에서 CCTV로 찍은 그 사진 뭐 정확하게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사진들이 많이 나돌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가 됐는데요. 사건이 발생하자 말레이시아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는데요. 범인 체포와 김정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서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범인 체포와 관련해서 공항에서 공격을 가해진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그 여성을 체포했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5일 첫 번째 용의자인 베트남 국적 여성인 도안 티 흥엉을 체포했고요. 16일에는 두 번째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용의자 4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체포된 두 여성이 장난인 줄 알고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레이시아 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하면 10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행동을 했다고 지금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 공작원이 현지 여성을 시켜서 일종의 청부살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고요. 사망한 김정남 시신에 대한 부검은 15일 마쳤으나 아직 정확한 극살 원인, 무엇에 어떤 독약을 썼는지 이런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고요. 당연히 이제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이때쯤은 얘기가 나온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이 국제적으로 여론이 그쪽에서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의 움직임도 관심거리인데 현재 북한 대사관의 동정은 어떤가요?
예, 그 현지의 북한 대사관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현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 측은 김정남 씨에 대한 부검 이 과정에 상당히 간여를 했고요.
네.
또 이후에는 그 시신 인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김정남 씨 부검 현장에 참관을 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인 규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또 하나는 시신 인도입니다. 이 북한 대사관 측은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 공식적으로 김정남 씨의 시신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 VOA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의 DNA 샘플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가족인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고 그런 다음에 인도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시신 인도 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칫 북한 당국에 의해서든 어떤 쪽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한 규명 그리고 발표 이후에 시신이 인도돼도 인도돼야 한다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북한에서 인도네시아 측에다가 화장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확인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이만큼 국제적인 세계적인 관심을 쏟는 사안인데 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수사는 그렇게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고 또 현장에는 전 세계 많은 언론인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혼선을 주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어떻게든 북한과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하면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그 외교적인 어떤 갈등의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뭐 북한에게 소행인지 아닌지 뭐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거에 1980년대 북한이 특수공작원을 버마에서 보내서 버마 아웅산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17명의 그 강요 또 대통령의 그 참모가 살해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버마는 이 같은 사건을 확인을 하고 그 뒤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복형이 있었는지 또 뭐 죽었는지 뭐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 김정남이 어떤 인물이고요. 또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은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기도 한데요. 김정남은 김정일 위원장의 두 번째 여인인 성혜림 사이에서 1971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살아생전에 약 4, 5명의 그 여인과 그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혜림은 김정일 위원장의 두 번째 여인에 해당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북한에서 붕괴선의 마을 등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성혜림과 1970년대 초에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김정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장남에 해당되는데요. 김정남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01년입니다. 당시 김정남은 위조 여권을 갖고 일본에 들어가려다 발각돼 추방되면서 그 사진이 공개됐고요. 이것이 알려졌는데요. 당시 김정남은 일본 당국에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가려했다 이런 말을 해서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또 이것은 김정남에게도 큰 문제가 됐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눈밖에 났다고 합니다. 또 그 뒤로서 이 일 다음에 김정남은 홍콩, 마카오를 떠도는 신세가 됐고요. 또 가끔 또 중국 공항 등에서 일본 기자와 만나면서 그 인터뷰 이런 것을 하긴 했는데요. 그 발언 중에는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반대한다 이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 정권이 김정남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한국 국정원이 밝혔다는 점인데요. 이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2년에 김정남을 본격적으로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이것이 아마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2012년 4월 김정남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찰총국 등은 지속적으로 암살 기회를 엿보다 이번에 암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정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이 녹음을 하는 이 시간까지 부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부검이 끝난 것은 확실히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공식 발표에 앞서서 이런저런 추정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사실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리에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부검하고는 별도로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규명하는 것과 네. 또 일단 수사, 말하자면 지금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성 4명입니다. 사건, 직접 살인행위, 범죄를 저지른 여성 2명은 이미 체포된 상태인데 이 같이 있었던 남성 4명은 아직 한 명도 체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4명을 체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은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머지않아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있습니다.
네, 워낙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고 또 북한에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이번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국적도 뭐 여러 가지고 그래서 참 그 시원시원한 그 결과가 나오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언론들도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지 않은 그 어떤 내용들 어떤 것들이 많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까?
예, 사실 한국 언론들과 또 일본 언론들 그리고 그 나머지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미국 등지의 언론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 국정원이 추정을 하는 대로 이번 사건의 배후가 김정은 정권 이라고 하는데 거의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도도 그런 맥락에서 사실상 북한 정권이 배후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 그런 전제에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그 언론 보도를 잠깐씩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체로는 아직 이번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 보도를 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에 쏠리는 그런 관심을 감안해서인지 수많은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상당히 큰 중요한 오보도 적지 않았는데요.
네.
일본의 교도통신 사례가 대표적이죠.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유력한 여성 용의자 두 명이 사망한 것 같다라는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바로 체포가 된 것으로 그래서 현재 두 명이 구금 상태니까요. 오보였고요. 또 교도통신인데요. 마찬가지로
네.
이 남성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네. 그런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또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사실 보도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작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오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김정남이 사망 당시에 복수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네.
보도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 현지에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한 내용으로는 김정남은 김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은 여권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항공권도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도 이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그 페이스북이 있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된 김정남의 여권은 실제로 그것은 북한 정권이 발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위조된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김정남 씨는 실제로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도
네.
김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사진들을 많이 올린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암살인 것으로 사실상 단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이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스탠딩 오더, 즉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본격적인 시도가 한 번 있었으며 이후 2012년 4월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는 서신을 발송하기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한국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소행으로 단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습니까?
예, 지금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국회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의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언론에 전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스탠딩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 이거는 상시적인 명령으로 김정남을 죽이도록 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김정남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서신을 발송해서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는 그런 호소를 한 적도 있다. 이 두 가지로 밀어보면 이번 사안은 바로 이런 호소를 김정은이 외면한 것이고 또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 네.
물론 이런 발표는 김정남의 살해된 말하자면 사건 수사가 진척 중인 상황에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동안에 한국 국정원이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한국 국정원도 100% 이거다라기보다는 단언을 사실상 추정이라고 하지만 단언성의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랫동안 김정남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또 김정남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북한에서 이른바 백두혈통, 그러니까 집권 김씨 일가의 혈통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물은 북한에서 김정은밖에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맥락에서 이번 살해 사건을 한국 국정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김정남은 이미 권력 세습 경쟁에서 밀려나서 중국, 마카오 또 이 동남아를 떠돌고 있는 신세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김정남을 그러면 죽여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최은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언론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정남은 이미 그 2000년대 권력 세습에서 밀려나서 별다른 뭐 활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중국, 마카오, 또 이번에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냥 다닌 것이 불과하죠. 무슨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반대 행동을 했다거나, 저 5년 전에는 또 뭐 중국 공항에서 무슨 세습에 반대한다 이런 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3, 4년 동안은 뭐 그런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던 이런 건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김정남을 만일 북한이 죽였다면은 왜 암살했을까? 이것이 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은 약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남에 대한 암살, 만일 북한이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최근에 나온 결정이 아니라 아까 그 국정원 그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스탠딩 오더 한 5년 전에 또 뭐 한 4년 전에 이미 내려졌고 호시탐탐 틈을 보다가 지금 실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조용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죽였냐 이런 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것은 그 북한의 그 특수한 그 정치 체제, 정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은 일종의 그 신정국가, 최고 지도자가 아무런 흠이 없는 일종의 그 최고 존엄이 무지무지 중요한 그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누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 최고 지도자가 된 마당에 그것이 이복형이 있고 그 이복형이 일본 언론과 3대 세습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북한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느냐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하나의 그 추정이자 그 가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이병우 국정원장이 국정원 보고에서 국회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실제로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그렇다면 왜 김정은이 김정남을 살해하도록 했는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호 국정원장의 설명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계산적 행동, 그러니까 김정남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계산적 행동보다는 편집광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북한 내에서 사실 굉장히 예측 불가의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갑자기 측근을 처형을 시킨다든지 또 네. 강등시키고 이런 조처들이 많이 있어서 밑에 고위 관료들도 상당히 불안해한다는
네.
그런 언론 보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국정원장은 편집광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윤국한 기자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이 김정은 위원장이 해온 그 공포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김정남 살해가 배후가
네.
한국 당국의 추정대로 확인이 된다면
네.
사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족까지도 자신의 그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외부에서 보기에는 인권 문제라든지 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김정남이 그동안에 해외를 떠돌면서 호텔 또 뭐 도박장, 그 유흥지 이런 데를 많이 다니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데를 이제 들락거리면서 살았다는 것으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랬는지 혹시 그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은기 기자가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 이것이 뭐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고 뭐 돈은 상당히 그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그 한국과 일본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북한이 아마 생활비를 대준 것 같다. 그러니까 네. 평양에 살지 않더라도 마카오나 홍콩에 살면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그 같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권을 주든 아니면 뭐 직접 돈을 주든 평양에서 아마 돈을 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뒤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부터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돈과 관련된 건 워낙 지금 뭐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이 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장성택이 뒤에서 도와줬다 그런 얘기들도 이제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도 이제 설에 불과한 거고 확실하게 이거를 뭐 증거를 뭐 찾았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김정남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과연 무사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이 언론들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김정남은 이제 본처가 있고 또 후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내연녀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여행할 때 같이 다니기도 했다라고 네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가족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물론 김한솔 군, 네. 그 장남 아닙니까?
네네.
대외적으로 해외 언론과 인터뷰도 했었고요.
네.
또 그 인터뷰에서 북한의 체제를 독재 체제라고 네. 언급하기도 했고 해서 그 서방 세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개방적으로 여느 서방에서 자란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네. 밝은 모습에 외국어도 능숙하게 하는 그래서 파리에서도 정치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가족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져 있는 사안들은 없고요. 지금 현재도 그 소재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정남이 사망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 자체도 확인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이 돼서 명명백백하게 김정남 사례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서행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개 그 두 가지 종류의 그 파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어쨌든 체류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살해당한 사건이고 만일 이것이 북한의 그 공작으로 밝혀질 경우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대단히 이것은 불쾌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거 그 아웅산 테러 사태처럼 말레이시아가 외교적으로 아마 북한에 무슨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적 이미지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이 언론 보도를 해서 이 같은 사실은 지금 국제적으로만 알려져 있고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뭐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이복형과 그러니까 형제죠. 이복형과 장성택 고모부를 자신이 죽인 이런 잔인한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아마 국내 또 국제적으로 받게 될 거라서요.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나빠질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같은 것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당정군 간부들에게도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집권한 지 5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처형, 숙청한 사람들이 약 34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측근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혈족에 대해서도 테러를 저질러서 암살을 했다. 이런 것이 그야말로 알려질 경우에 당정군 간부들이 대단히 아마 그 반인륜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은 가뜩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면정복배, 즉 최고 지도자 앞에서는 내내 그러고 굽신굽신하지만
네.
돌아서서는 딴 마음을 먹는 이런 현상을 한층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을 비롯한 언론 매체들이 이번 사건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앞서서도 그 미국의 언론도 보도를 했지만요. 평양발로 AP통신이 보도를 했지만 김정남 사망 소식은커녕 김정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더라 이렇게 네.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김정남이라고 하는 존재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복 동생의 북한 정권 통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정권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요. 또 사실 김정남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배다른 형제라든지 과거 김정일 위원장 때도 부인이라든지
네.
자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거의 암흑이다시피 알고 있는 사안들이 없었고 또 공개되는 내용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맞자면 신비주의라고 할까요? 이 독재자들이 주변에 대해서 거의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비단 북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김정남에 대해서도 전혀 아직까지 한 줄의 보도도 관영 매체들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북쪽에서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남쪽에서는 이것이 그야말로 큰 뉴스가 돼서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인데 이제 이 중에 이 탈북자들은 사실 좀 불안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그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신변 보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어떤 그 공식 발표나 뭐 정책이 나온 게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그 이번 그 김정남 피살 사건이 나자 한국에 있는 탈북자 중에서도 그 특히 고위 탈북자 출신
네.
예를 들면 태영호 전 그 영국 주재 공사라든가 북한에 그동안 위협을 받아온 그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강화했고요. 동시에 그 한국 언론 또 미국 언론 일본 언론들도 이 같은 그 말레이시아 수사 상황의 속보를 그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아이러니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언론에서는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방송에서 단 한 번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그런 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반응 그리고 또 미국 언론 반응은 어떤지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사실 미국 정부는 이 사안 자체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 미국 언론들은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이번 사안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한 적은 있지만
네.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언론들은 대강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많이 인용을 해서 네.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수사 진척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런 추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나타난 것이 없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큰 뉴스였는데 나중에 그 소식이 워낙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좀 묻혀버린 것 같은 그 감이 있을 정도인데요. 자,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와 다른 어떤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정거리가 5,000km 정도에 달하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한국 당국은.
네.
그리고 이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잠수함 물속에서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은 지상으로 가지고 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이 미사일 북한은 북극성 2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미사일이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미사일에 사용되는 액체 연료 이것이 아니라 고체 연료를 네.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 미국 정보당국에서도 이 새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ICBM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형태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아주 큰 관심거리였는데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백악관은 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곧 또 다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아, 그러면서 밀러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또 다른 신호는 미국의 군사력을 강력하게 재건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추가 개발,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의 어떤 그 입장이라고 할까요? 태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사실 북한이 예상을 깨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네. 대응을 할 것이다. 북한이 네.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그 예상과는 달리 행정부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요.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거에 대해서 네. 미국으로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강하게 대북 정책을 좀 더 강한 쪽으로 유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달에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맞물려서
네.
북한도 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상당히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같이 모여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3자 외교장관회의를 이례적으로 열고 공동성명까지 네. 발표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강력한 대응 그리고 네. 또 추가 제재 이런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탈북자 김영수 씨 부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부인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여보, 요즘에 그 대학생들 있잖아요.
응.
우학연수로 간다던데 우리 저 처리도 좀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우학연수로 보내는 게 어때요?
그래, 우학연수 좋지. 어, 맞다. 지금 그 우리 처리도 이제는 대학 이제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갔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대학 때 중간에 이제 가더라고, 어학연수를. 그거 한번 좀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다. 어학연수 어떻게 가는지, 진짜. 어쨌든, 영어권에다 보내는 게 낫잖아, 그래도.
네, 영어로 보내야지.
영어권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알아보면 더 좋겠다. 네. 글쎄, 그러면 한번, 우선 내가 나가서도 좀 알아보고, 인터넷상에서 좀 뒤져보고 그래야 되겠다. 한번 좀 찾아보자. 그리고 한번 해야지.
탈북자 김영수 씨.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잠시 후 탈북자 김영수 씨 급하게 부인을 찾는데요.
아, 여보 여기 와서 이거 봐 좀 이거 컴퓨터 여기 있잖아 이거. 어학연수 봐라 이 어학연수가 이거 봐 어학연수 관련된 건데 지금 프로그램 있다.
아 여기 있구나.
어 이게 지금 봐 보자 내일 하는구나 내일.
내일.
어.
학생들 위한
그래 학생들도 있고 뭐 이거 직장인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다 있네 나이별로 다 따라서 그러니까 해외 와견수잖아. 와 이게 좋구나.
내일 몇 시인가 그래서.
이거 시간이 내일 2시네 2시. 아 그런데 우선 일단은 당신 같이 가볼까?
아, 나 시간 없어 안 되겠는데.
그래 당신 시간 없어? 아 그러면 내 혼자라도 가보지 뭐. 그리고 한번 좀 과연 이제 언제 보낼 건지.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 드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응? 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언제 며칠 날.
언제 어떤 어떻게 가는 거 아니겠지. 그렇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보고.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지. 일단 알았어. 내일 혼자한테 갔다 올게.
응, 혼자 갔어.
다음 날 탈북자 김영수 씨 어학연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설명회를 찾아갑니다. 설명회장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생각보다 많은 인파에 좀 놀란 모양인데요.
예, 정말 그 이 교육 장소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나이가 있어가지고 자식들을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지금 다 있어가지고 교실이 꽉 차 있는데요. 일단은 들어보니까요, 전 세계에 다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서 공부할 정도로 됩니다. 해외 나가면 직접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영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언어를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마감까지 좀 들어보고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좀 한번 또 이제 그 내용을 좀 토론해봐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 쪽입니다. 저 밴쿠버하고 토론토까지 포함해서 캐나다까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페셔널 랭귀지 센터는 그 파란 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 시카고, 뉴욕,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저기 호놀룰루까지 있습니다.
설명회가 모두 끝났는데요. 탈북자 김영수 씨,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았는지 집에 가지 않고 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일반 과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지, 그 외국의 현지에서 지금 진행한다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영국이면 런던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센터가 있죠, 지금.
예.
그럼 이게 26주 강의가 이제 주당 1강씩 돼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얼마 정도라는 건가요?
이게 주에 총 26강의가 있는데 한 강의 시간은 40분짜리입니다.
아, 일주에 26강의라 하셨네요. 여기 지금
강의 슬래시하고 주당에서 주당 26강의가 있는데요. 집중 과정은 32강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 저희들이 이제 그 이 가정 안에 이제 얼마 정도라는 가격이 나올 거 아닌가 그런 거 다 있나요?
가격은 브로셔를 보시면 가격 런던이 궁금하시면 거기에 보시면 가시는 기간이 있죠.
아, 기간.
예, 그 기간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누가 가더니 840은 여기
40달러입니다.
달러는 되죠?
US달러입니다.
그 1주간에 이렇게 40달러라는 소리네요.
근데 2주가 가면 그만큼 두 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늘어들죠.
네.
3주, 4주 이렇게 가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많이 들으시는 게 일반 과정이나 집중 과정이시고
일반 과정이 많이 듣겠네요. 네.
어학연수 설명회장을 나서 집으로 향하는 탈북자 김영수 씨. 아들의 어학연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을까요?
참 그 들어보니까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자기 결심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가겠는지, 아니면 한 달 가겠는지, 또 6개월 가겠는지를 결심하게 되는데, 보통, 한 달에, 가서 이제 교육받는 비용이 식사비까지 포함되고, 잠자는 기숙사비까지 포함되고, 교육비까지 포함돼가지고, 제일 최고 많아야 $750가 됩니다. 750달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부담은 된다고 말하진 않죠. 왜냐면, 대한민국 돈은 한 9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90만 원이면 한 일주일 동안은 쉽게 이제 벌 수 있는 돈 됩니다. 일반 보통 괜찮다는 노동자들은 그 정도 벌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교육비, 식사비, 잠자는 그 기숙사비 다 포함시켜가지고 한다 해도 보통 이제 한 4천 달러가 됩니다. 6개월 동안에 4천 달러면 뭐 대한민국 같으면 일반 그 괜찮다는 노동자들이 한 달 월급 정도 됩니다. 물론 직업이 좀 약간 적은 노임은 한 달 반 정도는 좀 일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은 한 그 한 달 정도면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을 쉽게 외국에 보내가지고 한 달 월급 정도를 이제 절약했다가 6개월 정도 가서 공부시켜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천 달러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들을 외국에 나가서 충분하게 공부를 시킬 생각입니다. 특히 생각은 지금 런던 쪽에, 영국의 런던 쪽에 좀 보내고 싶은데요. 참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자료 또 그 책들을 많이 오늘 구입해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들에는 우리 철이는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이렇게 자기 희망을 마음껏 꽃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7년 2월 19일 오늘 중국의 경제 개방을 이룬 정치 지도자 덩샤오핑이 사망했습니다.
An announcer read out that Deng had failed to respond to emergency treatment and that at the age of 93 he had died of respiratory.
1904년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난 덩샤오핑은 16살 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1981년 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며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곧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해 과감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닦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론은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흑묘 백묘론으로 대표됩니다. 덩샤오핑은 하지만 1989년 태난먼 사태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결국 같은 해인 1989년 11월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장쩌민 총서기에게 물려주면서 정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중국식 사회주의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작은 거인 덩샤오핑. 그는 1997년 오늘 파킨슨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473년 2월 19일 오늘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른바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의 토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당시에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며 태양과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오랜 연구 끝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러나 천동설에 반대하면 이단자로 찍혀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당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게 됩니다.
Not until late in life was he finally persuaded to explain his ideas more fully in a book called Concerning the Revolutions of the Celestial World.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죽기 2개월 전인 1543년 3월 그가 쓴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가 발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덮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열게 됩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일본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오늘 오후 6시 10분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바현과 이라바키현 등지에서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고 도쿄 일부 지역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느껴졌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도쿄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은 지진 발생 직후 활주로 두 개를 모두 폐쇄하고 점검을 실시한 끝에 오후 8시 30분께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깊이는 약 60km로 쓰나미 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4시 53분께 한반도 남쪽 제주도 서귀포시 서쪽 35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고 같은 날 광주에서도 북구 북북동쪽 7km 지점에서 규모 2.4 지진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 신원이 확인된 용의자가 모두 5명이고 전원 북한 국적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오늘 김정남 피살 관련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17일 검거된 이정철 외에 이지현, 홍송학, 오종길, 이재남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들 중 이정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를 떠났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브라임 부청장은 용의자들이 모두 북한 국적이라면서 사건 배후에 북한의 역할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이들 외에 이지우 등 다른 북한 국적자 3명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용의자 5명과 연루자 3명 등 김정남 피살 사건에 관련된 북한 국적자는 8명에 이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 정권이 김정인 국무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라고 지목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정부는 피살자가 여러 정황상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본다면서 용의자 5명이 모두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김정남 피살 사건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한 정치적 암살이라면 전 세계가 규탄해야 마땅할 중대한 테러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을 재개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중국 외교부가 토요일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독일 뮌헨 안전보장회의 연설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대화고 다른 하나는 대립이라고 전제한 뒤에 대화를 지속해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어서 2009년 이후로는 6자회담이 완전히 단절되고 점차 대립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이후 핵실험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고 관계 당사국이 협의장에 들어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날 독일 본에서 진행된 왕부장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진정시키라는 강경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놨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조치에 부딪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욱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은 오늘 새로운 이민 국경 강화 행정명령 초안 논의 내용을 담은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에는 더욱 강력한 이민자 통제책이 포함되고 불법 체류자 단속 요원을 수천 명 늘리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법원의 추방 재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충돌을 계속해온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내일부터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독일 뮌헨 안전보장이사회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독일, 프랑스 등과 외무장관이 C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